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등 북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무기 거래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해진 해운사, 평진 해운사, 영진 해운사 등 네 곳입니다. 재무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지난 3월과 7월에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부 주재원, 장범수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부 주재원,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부 주재원, 그리고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직원 등 6명입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민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핵 계획을 확대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확산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8일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다음 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린 시리아 국제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도하는 회동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정권이 반대하는 순위파 무장세력 ISL과 반군이 참석하는 회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와 이란과 유엔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 P-8 포세이돈 초계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초계기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싱가포르와 그 주변 상공에서 감시작전을 벌입니다. 싱가포르에 미군 초계기가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7일 워싱턴을 방문한 응애넨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애시턴 카터 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발표됐습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미군 초계기의 싱가포르 파견은 양국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원활히 하고 지역 해양안보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에서도 초계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해당 지역을 군사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군사화는 영내 국가들의 장기적 공동이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7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지만 미국은 절대로 러시아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부패 척결을 포함한 많은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민스크 평화협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9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에너지와 항공 우주 분야 협정을 곧 체결할 계획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협정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상하이 협력기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다음 주 체결될 전망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안보 공동체로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옛소련 국가들인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간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이 내년도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탈북자 5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19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일 남북 당국회담을 앞두고 민생과 문화, 환경 등 남북 교류의 3대 통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민생과 문화, 환경의 통로를 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8천만 한국민이 모두 행복한 통일,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을 열어가는 게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11일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북한에 촉구해온 민생과 문화, 환경이라는 이른바 남북 3대 통로 개척을 거듭 강조한 것이어서 이 문제가 이번 당국 회담에서 한국 측이 집중 제기할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남북 당국 회담에서 너무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면서 남북 협력의 기반을 쌓고자 노력하겠다며 쉬운 것부터 지금 협력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이 관심을 두어온 현안에 대해 두루두루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전면적 생사 확인을 위한 북한과의 명단 교환이라며 남북 당국 간 대화나 적십자 회담 개최 때 이 작업부터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의 한을 흘러서 빨리 풀어드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북한과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전면 생사 확인을 제안한 이후 대한적십자사에선 생존한 한국 측 이산가족 6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3만여 명이 생사 확인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북한이 올 상반기만 해도 소극적이었다가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조금씩 전향적 자세를 보여 9월 중순 이후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이 시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북한을 방문한 한국 측 인원이 880명가량이었고 이는 최근 5년 새 한 달간 방문자 수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일회성 사업보다 지속적으로 민간 교류가 이루어져서 민간 접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류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은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양측 간 고조된 갈등을 풀기 위해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을 갖고 당국 간 회담 개최 등 6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주평통자문회의는 8일 서울에서 운영위와 상임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 정책 건의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민주평통 보고서는 박근혜 한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견제함으로써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남북 대화의 정례화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견인, 통일 준비의 제도화와 통일 준비운동 확산, 그리고 통일 외교와 공공 외교의 병행 추진 등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내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와 핵 문제, 그리고 개혁 개방 등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4차 핵실험 또는 대남 도발을 감행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통 보고서는 이와 함께 내년 중으로 남북 당국자 회담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북측의 5.24 조치와 관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민생 향상 차원에서 영유아 지원 사업 등은 춘궁기인 내년 2월에서 4월쯤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82%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8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번 결과는 지난 2013년 10월에 72%, 올해 3월에 78%, 그리고 10월에 80%에 이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66%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어도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적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내년도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은 투표 없이 모든 이사국의 지지를 받아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한국이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직에 선출된 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8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인권 관련 기구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 성과와 지난 10년 동안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세 차례나 수임하며 세계 인권증진에 기여해온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총 47개 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아시아 태평양과 아프리카, 중남미, 서구, 동구 등 5개 지역 그룹이 1년씩 번갈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의장국에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출에선 특히 양자 협의를 통해 내년엔 한국이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투표 없이 모든 이사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큰 성과를 거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2016년은 인권이사회 설립 10년이 되는 해로 한국의 의장국 활동에 국제사회가 큰 기대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역특별보고관 제도나 인권검토 시스템 등을 통해 인권 증진을 독려하고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논의도 꾸준히 이뤄져 왔으며 특히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탄생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회의 권은경 팀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따른 반인도 범죄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화와 포용 정책을 통해서 북한 당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하는 그런 접근에서부터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그런 활동까지 다양한 권고안들을 실행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유린 그리고 반인도 범죄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해결의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의미죠.
권은경 팀장은 다만 한국이 의장국이 됐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개별 국가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오히려 한국이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 역시 의장국 선출과 북한 인권 논의의 관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의장직은 47개 이사국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위치로 논의를 주도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내년에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 주관 장관급 해간부 국제회의와 원자력 공급국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의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아직도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관리들이 평양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두 차례 만났지만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임현수 목사를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 대변인 리사 박 목사는 VOA에 지난 10월 캐나다 외교관들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임 목사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란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전직 하퍼 총리 정부 고위 관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에 따르면 이 관리는 북한 당국자들이 캐나다 측에 임 목사의 소재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그러나 북한 측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억류 직전까지 대규모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으며 이후 7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그러나 기자회견 중 눈물을 계속 닦았으며 북미 한인 기독교 목회자들은 임 목사가 북한 당국의 강요로 회견을 하진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캐나다의 전임 하퍼 정부 관리가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지금까지 평양을 두 번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주재의 캐나다 대사관 외교관들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 평양에서 임 목사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서울의 캐나다 외교관들이 평양에 갈 때 임 목사에게 보내는 가족들의 편지도 함께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무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앞서 비유에 의해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구금돼 있는 임 목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임 목사 가족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큰빛교회의 리사방 목사는 임 목사 석방에 관해 지난달 출범한 트리도 자유당 정부가 아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임 목사 석방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최근 받은 답변은 우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 목사는 옛 하퍼 정부에서는 고위 관리가 직접 임 목사 석방 노력에 대해 가족과 교회 측에 설명해 주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었다며 하지만 현 트리도 정부는 형식적인 답장 외에 아직 성의 있는 어떤 자세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캐나다 외교부가 현재 국제사회에 약속한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의 수용과 국제 테러 문제로 바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캐나다 국민의 인도적 문제에도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면수 목사의 가족은 아직 언론과의 인터뷰 등 공개적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 목사 가족은 기자회견 등 임 목사 석방을 위한 공개 활동이 오히려 북한 측의 결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자제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 가족은 지난달 교회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임 목사의 환갑 생일이 지나갔다며 북한 정부가 온정을 베풀어 임 목사를 석방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청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의 모든 활동은 북한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큰빛교회의 리사방 목사는 임 목사의 억류가 장기화되고 아직 재판 소식도 없다며 성탄절을 맞아 임 목사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탈북자 5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9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7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11월에 탈북자 5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탈북 난민이 입국한 것은 지난 7월 4명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처음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91명으로 늘었습니다. 회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이 2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40개 나라 3,6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소말리아 출신이 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얀마 579명, 콩고민주공화국 519명, 이라크가 46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납북 일본인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 씨에게 16년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편지들이 지난 6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천혜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서부 다치카와 제7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1999년부터 16년간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쿠미 씨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7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학교 수학교사인 사토 사치노리 씨가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쳐왔고 지난 6월에는 이 편지들을 묶어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인생 수업 요코다 메구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메구미 씨는 13살이던 지난 1977년 항구 도시인 니가타에서 배드민턴 연습 후 귀가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이후 1977년 1월에 일본에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폭로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평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메구미 씨가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며 지난 2004년 유골을 일본 측에 넘겼지만 감정 결과 이 유골은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사토 씨는 아사히 신문에 메구미 씨가 자신의 여동생의 같은 반 친구였고 그가 실종됐을 당시 자신은 두려움을 느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씨의 가족이 니가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그 일은 기억에서 잊혀졌고 20년 후 사토 씨는 텔레비전에서 메구미 씨가 북한으로 납치됐을 수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실종 사건을 잊어버린 점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토 씨는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다치카와 제7중학교 학생들에게 메구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그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사토 씨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학교 측은 그가 메구미 씨에게 편지를 쓰는 특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학생들은 편지에 글도 쓰고 만화도 그리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종종 생일 축하 카드도 만들고 또 메구미 씨의 부모님이 특별 연설을 하러 오면 이에 대한 소감을 적기도 했습니다. 사토 씨는 메구미 씨가 강제로 부모, 친구와 헤어지고 꿈을 잃게 되는 슬픔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생각하며 집으로 걸어갈 때 나는 메구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두 나라 간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뉴스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고 있다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내놨는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새 터널이 북한의 핵실험 역량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진 않지만 장기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적 연출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봤다며 새 터널이 굴착되고 있고 현재 초기 단계로 완성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위성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한센 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기존 터널에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만큼 새 터널이 북한의 핵 역량에 당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3, 4년 뒤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개 더 늘었다는 액면 그대로의 진전으로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센연구원은 그러나 새 터널 굴착이 작업하기 매우 불편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선정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e main road 서쪽 갱도로 뻗은 도로를 벗어나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너머에서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어 터널에서 파낸 흙을 운반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내놓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운영자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연구원은 더 많은 터널을 확보할수록 더 많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dvantage is just very straightforward. The more tunnels you have, the more tests you can conduct.
풍계리 핵실험장은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 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던 동쪽 갱도는 더 이상 유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09년과 2013년 2차, 3차 핵실험을 했던 서쪽 갱도에선 여전히 활동 조짐이 보이고 2009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남쪽 갱도는 거의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엘 위트 연구원은 현재로선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했던 갱도들을 다시 사용하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동쪽 갱도는 완전히 폐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sign that they're intending to reuse existing tunnels they've used already.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계속 포착되는 특이 동향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새 터널 굴착을 동창리 장거리 로켓 발사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re's tunneling activity at the nuclear test site just as, you know, similar to the fact that they have devoted extensive resources to upgrading the long-range missile site.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또다시 로켓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실험 또한 강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지 동향을 볼 때 핵실험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핵 역량 개선을 위해선 반드시 추가 실험이 필요한 만큼 북한은 정치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할 때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은 북한의 새 터널 굴착을 대내외적 환경을 모두 개선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군사 역량 강화보다 과시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And it also puts a spotlight on them. The North Koreans hate to be ignored. You know, if they haven't been in the headlines for a while, if ISIS is grabbing all the headlines.
새 터널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역량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외부의 주목을 끄는 역할 또한 톡톡히 해냈다는 지적입니다. 코사 소장은 북한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ISIL에 집중된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를 일부나마 자신들 쪽으로 돌리기 위해 위성 감시 대상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특이 동향을 노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북한은 아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7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1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5개 나라 중 185개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북한과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등 10개 나라는 아직까지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이들 10개 나라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그 비율이 0.1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모와 시기,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자발적 감축 기여량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수준과 누적 배출한 온실가스량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에서 28%를 감축키로 했고, 한국의 경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이 협약에 가입했고, 지난 2005년 4월에는 이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에도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대기오염 경보 중 가장 심각한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일부 무역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리비아의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지도자가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먼저 중국 대기오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이 심각해지는데요. 대기오염 물질이 안개처럼 뿌옇게 낀 상태죠. 그런데 최근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심해지자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스모그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고 단계인 스모그 적색 경보가 발령됐다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베이징 시내를 찍은 사진을 보면 도심 지역은 회색 안개에 덮여서 불과 몇 미터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지경입니다. 스모그는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대부분의 야외 활동도 취소됐습니다. 거리도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지만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방독면을 쓴 사람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베이징 시민들이 스모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또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 홀짝 제도라고 하죠. 이 차량 2부제도 실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주로 차량 배기가스나 공장 매연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적색경보 대응 조치로 단기적으로라도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홀수 날에는 번호판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 또 짝수 날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8일은 짝수 날이니까 번호판 끝자리 수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조업도 전면 금지됐고요. 대형 건물 건설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한편 일부 고속도로는 스모그 때문에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져서 부분적으로 폐쇄된 구간도 있는데요. 사고의 위험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내놨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적색경보가 발령됐다는 거는 이런 조치들이 별 효과를 내지 못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심각해진 대기오염 문제를 짧은 시간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매년 겨울이 되면 베이징과 동북부 등에서는 스모그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주로 석탄을 태우는 방식인 난방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또 계절적인 특성상 대기의 움직임도 적어서 이런 오염물질들이 잘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기오염이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은 언뜻 생각하면 호흡기 질환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심장과 혈관 질환 등 다른 병들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저명한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는 중국에서 매년 140만 명이 대기 오염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미국의 5만 5천 명, 유럽 전체의 18만 명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베이징의 대기 오염 적색 경보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목요일인 10일 정오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대기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요.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며칠간 30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이상이면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는데 이 기준을 10배 이상 넘는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죠.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10일까지는 스모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9일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모그는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 수도권뿐 아니라 산시, 허난, 산둥 등 화베이 중남부와 황하이 지역에서도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보니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스모그가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민생 개선을 위해 쉬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뤘다면서 동시에 환경과 자원 분야에서 큰 대가를 감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거울 삼아서 환경보호와 녹색 성장 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파리 기후변화협약총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2030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동남아 국가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일부 무역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고요?
네, 미얀마의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미얀마의 모든 항만과 공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여기는 그동안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기업이 소유한 항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재 해제 조치를 취했다는 건가요?
네, 미얀마에서는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50년 넘게 계속된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의 권력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되는데요. 네. 미국은 미얀마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개혁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했고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무역 관련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얀마의 항구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보죠?
네, 미얀마의 제재 대상 기업이 소유한 항구가 문제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미얀마 기업인 아시아 월드가 소유한 항구 시설이 문제가 됐는데요. 앞서 미국 업체들이 다른 무역 제재가 해제되면서 미얀마산 상품을 들여오기 위해서 이 항구에서 화물을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급할 미국은행에서 이 항구가 제재 대상 기업이 소유한 항구인 것을 알고 지급을 중단했고 또 화물도 묶였습니다. 네. 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건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관련 제재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화물이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했는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수치여서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미얀마에서 민주적인 정권 이양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치 소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말에 수치 여사가 과거 군부 독재자였던 탄슈웨 전 장군을 만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수치 여사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요?
네, 만남 자체는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탄슈웨 전 장군의 손자를 통해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자인 네이슈에 토에이 아옹에 따르면 슈에 전 장군은 수치 여사가 미래의 국가 지도자가 될 것은 사실이며 자신은 그런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 여사가 앞서 테인셰인 현 대통령과도 만나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합의했는데 전현직 군부 실세로부터 모두 협력을 얻어낸 건가요?
네, 그래서 순조로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치 여사는 탄슈웨 전 장군, 테인셰인 대통령뿐 아니라 슈에만 하원의장,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 사령관과도 만났는데요.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당의 총선 압승이 확정된 이후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미얀마 군부 인사들과 잇따라 만난 건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여전히 군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수치 여사의 당은 이번 총선에서 상하원 의석의 58%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하고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4분의 1은 선거 없이 군부에 돌아가고 또 안보와 치안에 관련된 일부 정부 부처도 군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수치 여사가 군부 인사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현행 헌법화에서는 불가능한데요.
네.
수치 여사는 배우자와 아들들이 외국 국적이라서 현재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민주주의 민족동맹에서 집권 후 헌법을 다시 개정해서 수치 여사의 대통령 출마를 가능하게 하려면 군부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비아 내 순위파 무장단체 ISI의 지도자가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7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미군 F-15 전투기가 리비아 내 순위파 무장세력 ISI 최고 지도자인 아부 나빌이 숨어있던 북동부 데르나를 공습해서 나빌을 사살했습니다. ISI는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를 점령하고 이슬람 국가를 수립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리비아 등 인근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혀왔는데요. 나빌은 과거 이라크 내 알카에다에서 활동했고 또 이후 리비아 동부로 이동해서 활동해왔는데 이번에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네, 미군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전과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테러 세력이 어느 나라에 있던 끝까지 추적해서 소탕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 공습으로 리비아 ISI 지도자를 사살한 거니까요. 한편 데이비스 대변인은 지난 2일 소말리아에서도 미군 공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고위 지도자 아브디 라흐만 산데레가 사망했다고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산데레의 사망은 알샤바브의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산데레가 사망한 공습에는 어떤 전투기가 투입됐나요?
네, 구체적인 공습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군은 소말리아의 알샤바브를 겨냥해 주로 무인기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알샤바브 지도자 아메드 아브디 고다니가 미군의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현안인 남중국해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싱가포르에 초계기를 배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7일 응앵헨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이 끝나고 나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싱가포르에 미군 초계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초계기를 배치해 운용한 적은 있지만 싱가포르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어떤 초계기인가요?
네, 미군의 최신의 초계기 P-8 포세이돈인데요. 이 초계기는 보잉 737을 개조한 대잠 초계기, 그러니까 잠수함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은 항공기입니다. 미군은 이 초계기 한 대를 7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이 초계기를 추가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초계기를 배치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도 같은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8도입니다. 남포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4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함흥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8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2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호해드리고 제보하신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의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등 북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무기 거래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전략군과 해진해운사, 평진해운사, 그리고 영진해운사 등 네 곳입니다. 재무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지난해 3월과 7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성일 탄천상업은행 베트남 지부 주재원, 장범수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CDR지부 주재원,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부 주재원, 그리고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직원 등 6명입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핵계획을 확대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확산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8일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다음 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 날 프랑스 파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린 시리아 국제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도하는 회동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반군이 참석하는 회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 이란과 유엔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 P-8 포세이돈 초계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초계기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싱가포르와 그 주변 상공에서 감시작전을 벌입니다. 싱가포르에 미군 초계기가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7일 워싱턴을 방문한 응앤헨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발표됐습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초계기의 싱가포르 파견은 양국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원활히 하고 지역 해양안보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같은 초계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해당 지역을 군사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군사화는 영내 국가들의 장기적 공동이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8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지만 미국은 절대로 러시아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부패 척결을 포함한 많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민스크 평화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민스크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9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에너지와 항공 우주 분야 협정을 곧 체결할 계획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협정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상하이 협력기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다음 주 체결될 전망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안보 공동체로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옛소련 국가들인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